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웃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그 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느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딸바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딸바보 못 들어보셨어요? 예, 한국말이에요. 제가 한국말 좀 했으니까. 오, 충격인데? 갑자기 당황스러웠어. 그러면 좀 말을 쉽게 해서 키워보니까 아들이 낳습니까? 딸이 낳습니까? 궁금해서 그냥 딸이 낳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성을 낼 필요는 없고 우리 딸 자랑할 필요도 없고 딸이 낳았다라는 것은 그 집에서 딸이 참 잘한다라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삼형제인데 참 제가 죄송할 건 없죠. 아버지가 딸을 못 낳았으니까. 근데 참 어릴 때는 참 같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잘 지내도 커가면 참 둘이 있으면 참 서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딸이 있으면 옆에 참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면 제가 잠깐 이렇게 본당 행사 때문에 있을 때 저희 봉사자들이 왔는데 우리 자매 봉사자들이 옆에 아버지 아버지 신부님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막 오만 이야기 옆에 조잘조잘 하는 그 이야기가 좋으셨던지 막 집에 가시라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시고 막 그런 보통 때 둘이 있으면 먼저 가시는데 그래서 아빠한테는 딸이 참 또 귀엽고 그런 모양입니다. 너무나도 이쁜 딸과 아빠는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아빠는 일부러 가위바위보에 져서 술래를 자청합니다. 숨바꼭질이 시작되면 이 딸아이가 어디에 숨었는지 아빠는 당연히 잘 알죠. 그러나 아이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보인다고 어디 숨었을까 왜 이리 안 보여 너무 꼭꼭 숨어서 안 보이네 못 찾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방을 막 헤매는 척 하십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너무 또 지루해 할까봐 그때는 여기 있네 찾았네 그러면서 꼭 안아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그냥 제가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딸아이는 이제 자기도 순례가 되어서 아빠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아빠는 마찬가지로 딸이 찾지 못하도록 숨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는 쉬운 곳,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 하지만 이 딸은 처음부터 아빠와 멀리 떨어진 먼 곳에서부터 아빠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빠는 다른 곳에서 헤매이는 딸이 자신을 찾다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봐, 넘어질까봐, 또 너무 지칠까봐 헛기침을 하거나 사인을 주거나 어떻게 해서든 딸에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찾아오면 아이고 들켰네 우리 사랑스러운 딸 하고 또 안아줍니다. 아빠는 놀이에서 졌지만 기뻐하는 딸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근처로 가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나신 제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두고 오히려 멀리서 찾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멀리 가버렸죠. 예전의 물고기 잡이 시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빈 거물질을 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혹시 다칠까봐 옳은 삶, 올바른 쪽에 네 삶의 방식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잘못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다 다칠 수 있으니 배 오른쪽에 올바른 길에 네 그물을 던지며 새롭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가만히 그 음성을 묵상하다 보니 베드로는 자신이 처음에 불리움을 받았을 때 그 장면과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첫 마음을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지칠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잠시 내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뭔가 내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든 당신이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않을 뿐입니다.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당신의 그 가르침을 알아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게 될 때, 그분께 의지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생은 하고 있는데 그 빈 거물질만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거물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빈거물질만 하고 있으니 참 힘들지. 이제는 빈거물질 안 해도 되고 어둠 밤 헤매이지 않아도 된다. 내 음성을 듣고 나의 가르침대로 다시 그 길을 걸어오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에 빠져서 몸도 마음도 떨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화가 나서 방문 탁 걸어 잠그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그래도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도 잠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계속 실망만 안겨주는데 오히려 주님은 따뜻한 모습으로 재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밥 먹자라고 편안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쳐있는 마음, 상처입은 마음에 예수님은 괜찮다. 밥 먹고 힘내라. 같이 밥 먹자라는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신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마음을 다 비우고 다시 밥 먹고 힘내자. 그러면 됐지. 괜찮아.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빵도 집어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빵을 집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그저 예수님께서 집어주시는 그 빵이 목이 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따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내어서 그래도 네가 어떤 제자인데 다른 제자들한테 창피당하지 않도록 아마 조용히 불러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제 좀 힘이 나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오해해서 좀 서운했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숯불만 쬐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그 숯불이 예수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상처를 베드로가 받지 않도록 오히려 숯불에 음식을 이렇게 물고기를 구워주심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너희는 그런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비록 상처 입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치료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반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헛된 욕구, 지나친 욕심, 그래서 빈 거물질만 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헛된 망상의 그물을 거두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명했던 베드로에게 그 갈릴레아 호수는 더 이상 어둠 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밝은 빛이 비춰오는 기쁨과 풍요로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부족하고 또 잘못 살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해성사의 깊은 바다로 초대하셔서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총을 주시며 미사를 통한 성체성사를 통하여 삶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갈릴리아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 갈릴리아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본당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아는 첫사랑의 장소, 주님의 부르심의 장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했던 장소, 새로움의 회복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새롭게 시작하였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늘 이곳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이곳 갈릴리아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는 삶, 즉 주님 말씀에 순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는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갈릴리안 호숫가는 은총의 시작이 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 응답하여서 일상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